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된 교회에 이제 몸된 교회로 하나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된 우리 각자가 지체로서의 그 일들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셨다, 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분량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적게 받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주어지게 될 때 각자의 처한 환경, 상황,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또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정 그러면 늘 오해하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예정을 이야기해도 항상 우리 기준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하셨는가,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가, 거기에 항상 우리들은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예정하셨는가,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가 많이 해야지 되고 열심히 해야지 된다 생각합니다. 참 한편 생각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 나라는 존재가 점점 더 강해집니까? 아니면 이게 점점 더 흐려지고 약해지나요? 예, 나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참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지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번 그 법의학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몸에 이렇게 상처가 난 것을 보고 그 상처가 본인이 낸 상처인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낸 상처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 그랬더니 칼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몸에 이렇게 칼을 대도 자기가 일부러 자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거짓으로 그 몸에 흉터를 내는 거죠. 그렇게 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팔을 보면 이렇게 팔이 둥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둥근가요? 저만 둥근가요? 대부분 다 둥글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이렇게 대면 그 깊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둥그런데 그 깊이가 균일하게 이렇게 해서 상처가 난다고 그래요. 자기가 상처를 내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상처를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쓱 갖다 대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들은 깊게 칼날이 들어가고 이 끝에 쪽은 칼날이 아주 얕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상처를 낸 건지 자기가 상처를 낸 건지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정말 마음 독한 사람은 남이 상처 낸 것처럼 그렇게 칼을 확 이렇게 긋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일부러 상처를 내게 되면 그렇게 한쪽이 깊이 있게 들어가게 그렇게 상처를 못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 전체 상처의 깊이가 아주 균일화됩니다. 그래서 칼을 대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못 대고. 왜 그렇죠?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말 죽기로 결심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무리 우리가 죽어야지 된다, 낮아져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낮아지는 게 여러분 낮아져라 낮아져라 그러니까 낮아지던가요? 안 낮아지죠. 예. 우리는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상 그렇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려고 애를 쓰는데 안 낮아지거든요. 그렇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곤고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겠어요? 십자가 늘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자기 부인이 됩니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비꼬는 말이 아니고요. 훈련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자기 부인이 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데는 아주 잘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건 도무지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건 어찌 보면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예정하심의 목적을 항상 생각을 해도 우리는 우리 기준의 것들을 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예정하신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할 때 그걸 고난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주 많이 보는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것이 완성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완성됨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 그 모습이거든요.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것처럼 그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나가시는가?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로마서 이 구절 앞뒤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들이 다 뭐냐면 성도에겐 반드시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직장을 뭘 구하고 내가 어떤 가정을 꾸리고 그런 거 하나님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 모습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만 사나요? 아니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기도 하나요? 실수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 우리들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설혹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것 자체를 체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인된 죄의 본성인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을 이루어 가심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함께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실수할 때마다 우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써야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에 어떤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죄를 막고 밥 먹듯이 지으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또 실수들 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시키는 일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이루어 보겠다. 믿음이 없는 거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늘 자유함이 없고 두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늘 그게 두려운 거고요. 혹여 실수하면 그 실수로 인해서 내가 어떤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의지할 분이시고 이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따라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순교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 그것이 사실 에베소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의 위치에 우리들로 하여금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몸된 온전한 교회로 완성시켜 가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사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과 그 일을 통해서 교회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봉사로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동참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특별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나와 있는 그 은사로 나와 있는 내용들의 좀 공통적인 게 어떤 거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되는데 주로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직분들 어떤 은사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세워나가는 그런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특별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의 은혜를 주셨는데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면 사도의 은사를 받고 선지자의 은사를 받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은사를 받는 그런 것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건 일시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이건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좀 제한해서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성경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쓰임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사도라는 직분 자체는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 12명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는 했겠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로서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사도의 그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의문들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본 건 아니지만 어떤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한 게 바로 사도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세워나가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이 쓰여지게 되냐면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활동할 때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막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하는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섬에서 그 독사에게 손 물렸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이 살아남잖아요. 뭐 붙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물린 거 봤을 때 저러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하고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는데 멀쩡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은사들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으면서 또 선지자로서의 일들도 감당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쓰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야기한 그 복음과 벗어난 어떤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 있대요 없대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다른 복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하는 자 이것도 제대로 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했다라는 의미에서 한시적인 하나의 그 은사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복음만 전해야 돼요?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만을 우리가 전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놓은 이 성경을 우리가 끊임없이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은사주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한동안 뭐 한국교회에도 그런 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신사도 운동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한국에도 유행했었어요. 요즘에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 먼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게 거의 20세기 그때 있었다가 이제 190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이게 한국에까지 영향을 많이 끼쳤었던 거거든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행했던 그 이적, 은사 그런 것들 우리가 똑같이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들도 사도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것인가 하면 이 교회사를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게 조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에 성경이 만들어지고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적행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문헌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 속사도 다음으로 교회에 어떤 봉사에 그 가르치는 이런 사역들을 했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부들은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교리를 세우는데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이적을 행하고 했던 그런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적이나 기사 그런 것들이 언제 많이 있었는가? 사도들이 성경을 쓸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도들에게 그걸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사도들이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에 대한 신뢰성,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이적이나 이런 내용이 거의 없다가 언제 다시 이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4세기쯤 되면 이런 이적들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때가 언제냐면 기독교가 그전에는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때 핍박받고 있다가 기독교가 이제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핍박을 당하는 위치였다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하나의 권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에 어떤 것들이 그 기록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제 기적 같은 것들이 생기고 어떤 신비한 신비주의 내용들이 막 나타나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니까 이제 은사를 또 막 신비한 이적들을 막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방 종교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니까 속은 그대로 있으면서 껍데기만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그 이방 종교들에서 행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적, 이적 그런 게 우리 교회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오히려 이방 종교에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게 썩 유익한 생각들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요소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타락해버려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중세 교회의 타락이라고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모습들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래서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오직 말씀으로예요. 다른 것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이제 교회가 어떤 권력을 잡는 위치에서부터 여러 가지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 이런 이적, 또 마리아 숭배, 성물 숭배, 별의별 것들이 다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참된 그 진리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모습들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해서 오직 말씀으로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얼마 정도 됐죠? 5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종교개혁한 지가 벌써 5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습관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 카톨릭은 여전히 그런 것들 갖고 있고요. 교회 안에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도 보면 뭐 은사운동이니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다 일일이 얘기하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집중해야지 무슨 어떤 걸 경험하고 뭘 체험하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거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어찌 보면 자꾸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로 주셨다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끊어져야지 맞는 겁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은사를 주셨는가, 여기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고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그 말씀 배웠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어떤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 믿음이 왜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 받으면 선물 받은 사람이 뭔가 그래도 선물 받을 만한 일을 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이유는 선물이라는 것으로밖에 우리에게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선물을 주신 거예요. 다른 어떤 걸 통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응할 만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냐면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해서 삭수로 주셨구나가 아니고 나는 도무지 이걸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내가 받을 수 없겠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가 그거를 사도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올라가신 분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 사로잡힌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죠. 우리가 다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사실은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해버리시고 사탄에게 사망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을 해방시키셔서 이제 누구에게 사로잡힌 자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예, 주님께 사로잡힌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의 사망의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로잡아 오신 거예요. 사로잡힌 자에서 우리를 빼앗으셔서 우리를 지금 사로잡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믿음, 우리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바로 사망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로 우리를 세우셨단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누구에게 잡힌 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원하는 삶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사망에 잡혀 있었을 때 이 사망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빠져나왔잖아요. 어떤 노력과 어떤 선행도 어떤 열심으로도 여기서 해방될 수 없었고 여기에 잡힌 바 되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이제 사로잡아버리셨어요. 이 예수님의 사로잡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논한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우리는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붙잡고 살아가야지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이제 사로잡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반항도 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어내신다고요? 선을 이루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른 어떤 누구의 노력도 보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하셨을 때 그것을 보고 좋았다라는 게 그게 선이다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보시고 좋았다라는 것, 그 좋으심에 어떤 인간의 노력, 어떤 다른 것들이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 홀로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해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놓고 좋으셨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날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소망 붙잡고 살아갈 때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시편 68편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4장 8절 우리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68편 시편 68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게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에베소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시편 68편 8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하고 방금 읽었던 이 시편 말씀하고 똑같은가요? 좀 다른가요? 자세히 안 보셨구나.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시편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똑같아요? 좀 달라요? 좀 다르지요? 사도가 성경을 인용했는데 구약의 내용하고 다르게 인용했어요. 구약에서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받으시고 또는 패역자에게서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주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리고 선물을 주신대요 아니면 선물을 받아가신대요. 에베소서는 오히려 선물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사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이라는 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경도 막 고쳐 쓸 수 있는 특권이라는 그런 특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신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다윗이 이제 거의 모든 전쟁들을 다 끝내고 나서 자기가 치른 전쟁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전쟁을 누가 다 이끄시고 누가 그 전쟁의 승리를 주셨는가를 다윗이 깨달은 거죠. 그 다윗이 치루었던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이신 전쟁.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다윗이 누렸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 68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 세상에 그 전쟁을 했던 왕을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그 이긴 쪽이 뭘 취하게 돼요? 전리품들을 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긴 쪽에서 그 사람들을, 포로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전리품들을 다 취해가지고 가는 그 모습,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지금 68편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시 쓴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게 사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비춰지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사로잡고 사람들에게서 패역자들에게서 선물을 취하셨다의 그 의미가 그렇게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누구였는가?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를 이제 주님께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 사단에게서 빼앗았던 그 전리품들을 이제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나눠주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받은 우리들이 뭘 한 게 있어서 선물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홀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변형시켜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시켜서 그 구약의 내용을 더 구체화시키고 더 실제화시켜서 설명을 해놓은 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로마서 10장 같은 데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사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들은 한시적인 그 사도의 역할 자체가 한시적이었다, 일시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를 허락하신다는 얘기는 성경도 바꾸고 성경을 더해야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시대엔 더 이상 사도가 있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선포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받은 바 이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이미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의미에서의 복음 전함은 이미 끝난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올바로 깨닫고 그걸 올바로 제대로 전하는 것에 우리들의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나가시는가? 그게 에베소서 4장 12절이죠. 여기까지 오는데 참 힘들었어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서 이제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각의 전치사가 똑같은 게 붙어 있어요 앞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과 그리고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이미 완성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케 되어서 이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봉사의 일이라는 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 일과 똑같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의 지체로서 이 에베소서 4장이 처음에는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된 몸의 지체로서의 각각의 받은 은혜, 은사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체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일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 성경을 이걸 제가 짚는다라고 했을 때 눈도 안 하고 그냥 손만 혼자서 이거 딱 하나요? 사실은 손이 이걸 짚는 것 같지만 이걸 짚을 때 어떤 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눈이 봐야지요. 그죠? 그리고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주면 그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손과 눈이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 일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같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된 것을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또 이루고 이루어 나가야지 되는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미 완성된 거란 얘기예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셨기 때문에 그 온전케 됨을 서로 전하고 그리고 서로 몸을 세우는 그걸 봉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회에서의 봉사하고는 사실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봉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봉사의 일이죠.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 이 일을 누가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온전케 된 자들임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의 일이에요. 사실은 그게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11절에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세워가는 과정에서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 세워진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위치에서의 목사와 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이런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온전케 하셨고 그 온전케 하심을 여러분이 이제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그것을 전하는 자로 그 봉사의 일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걸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 이미 세워진 그 완성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선포하고 올바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나가는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자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 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이걸 하고 캠페인 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됩시다. 이건 인간적인 하나됨일 수밖에 없어요. 사건 하나 터지면 다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바라보게 될 때 아,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셨구나. 그 몸된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의 뜻, 머리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이미 완성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야라는 것을 서로에게 전해주게 될 때 그것이 봉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몸된 교회로서 더 이것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처음에 에베소 1장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고 그것을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시는지를 1장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설명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돼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완성시키신 하나님을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세요? 여러분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때 우리가 교회로서 이미 온전케 되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서로에게 봉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더 우리 안에서 굳건하게 되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로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자들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을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매여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먼저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 뜻 분명히 이제 이루어내실 거예요. 이미 완성하신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셨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참된 소망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이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